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이르렀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적인 사건은 나사로 사건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아마 4절일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한다. 이걸 목적으로 해서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조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지.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은혜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까칠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이고 또 왜 그를 살려내실까? 그럼 살려냈으면 영원히 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죽었을 텐데. 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냥 말씀으로도 거기서 살찌어다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고쳐주시는 것은 영광이 안 되고 죽었다고 살아나야지 되는 것만이 영광이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9장에서도 벌써 이미 그 맹인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지금 아프고 있는 동안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영광이 된다. 이건 왜 말이 안 되냔 말이죠.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와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더 큰 기적, 더 큰 뭐 큰 훌륭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등장하게 돼요. 성도들이 생활하다 보면 무슨 뭐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에 눕게 되면 저도 어릴 때 팔을 두 번을 부러졌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왼쪽 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왼쪽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서 그래도 어디냐 이게 제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부러지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하지 않고 그래도 모든 생활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사업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은혜롭게 대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 남들이 다 잘 되는 중에도 힘들어하시는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 만족하고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고를 안 나게 해주시거나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건 은혜가 안 되냔 거예요. 괜히 까칠한 목사 만나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모든 일에든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무슨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다 보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더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나 믿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덮어놓고 믿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 공격을 하잖아요. 구원파들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해와서 조금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자세, 바른 자세로 믿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일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방문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이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자성어들 있죠. 뭐 고진감래, 세옹지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리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냐.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것은 더 큰 영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비하하게 되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은 내 입에 발린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의 내용은 나사로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전체적인 요한이 갖고 있는 책의 구조 안에서 잘 놓아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처음 구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마치 창세기 처음 시작과 비슷한 그 창세기의 시작을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1장 전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7일간의 구조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고 있는 내용원에서도 7번의 기적, 계속해서 777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31절에 가서도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나사로 사건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했던 창세기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영광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일어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진 마시고요.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죠. 잘 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을 에덴으로 옮기시죠.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실패했구나, 포기하시고 끝나셨느냐 그렇지 않죠.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심판을 내리시고 그걸로 끝을 내셨어도 이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대로 죽으면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5절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여기서 3장 14절에서 성경이 끝이 나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15절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한편이었는데 원수 관계를 두셔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열두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국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정말로 민족성이 우수한 민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상황들은 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나사로 사건 역시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저자인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이 11장과 굉장히 연관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이 1장에서부터 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과 또 아주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끼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빛이 와도 이 빛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와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10장 마지막 39절에서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를 다시 예수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느라 배척받으시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1장 6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내용이죠. 그런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10장 40절과 41절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10장 마지막에서도 요한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10장 마지막에서 어떻게 되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2장 처음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이틀을 유하신 다음 날은 몇째 날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구조가 같단 말이에요.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과 10장 마지막에서 11장 나사로 사건이 연결되는 것이 똑같은 구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갔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번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이 표적은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때가 됨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영광이었죠. 그래서 모든 천군과 천사가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분의 삶에서도 그분은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일만을 자신은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추적하고 결론을 내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인생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몸에 담고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이 나사로 사건이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나사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사로 사건이라는 것. 결국은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산 것처럼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나사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어디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2절에서 얘기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더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이 일은 이제 12장 처음에 가서 나오게 되는 일인데 12장의 사건을 11장에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시점 자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일을 다 기념하고 다 기억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심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들게 되자 멀리 떨어져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로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주면 더 큰 영광이 아닙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거기서 그냥 나을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죠. 나중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시간적인 스토리, 거리상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 1, 2마일 정도 근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기서부터 한 25마일 정도 요단강 동편이니까 하루길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가서 저녁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전할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하루길을 걸어서 오신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당시에 나사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 넘어가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잔치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잔치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라는 한 인물이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에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사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우리의 수입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병들어 있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죠. 힘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지금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얘기거든요. 이 4절 말씀이.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한국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NIV 성경 그대로 보면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거든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남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비극과 슬픔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영광이 됐습니까? 돌 항아리 6개, 그 포도주를 먹고 그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일곱 번째 포도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포도주로 먹여졌을 때 그 하늘의 포도주를 먹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코로나19라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죽음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과 주님은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하나가 되십니다. 나의 이 비참과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고독과 주님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난 것 같이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우리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이 간악한 죄성과 함께 죽노라. 내가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죽노라. 내 노력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활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린 죽음 앞에서도 이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사태가 우리의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의 메시지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 사업은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 사업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점점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내 상황은 내 육체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지금 당장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적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정말로 좋은 관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과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지금 나의 상황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기쁨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이만큼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죽음이 내게 나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승리로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이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강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